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불안정하고 고립된 정권은 중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외교 현안에 대해 무지하며 트럼프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매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됐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6일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취지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발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핵포기를 안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이미 확보했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AP는 트럼프가 지난 24일 워싱턴주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슈퍼대의원 88명을 포함해 누적 대의원 1,238명을 확보해 과반 기준점인 1,237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대의원 수는 슈퍼대의원 수에 대한 집계 차이로 인해 언론사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AP가 공식 집계를 발표한 겁니다. 이로써 올해 11월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의 경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의원 과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7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마지막 5개 주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50를 돌파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26일 배럴당 $50 22센트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1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산지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떨어졌다는 발표가 있은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최근 일주일 만에 420만 배럴 감소한 5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 하원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란으로부터 중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수는 원자로의 감속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하원은 25일 연방에너지부 필수 예산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표결에 붙여 찬성 251대 반대 168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란으로부터 32톤 분량의 중수를 86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원에 통과한 이번 수정 법안은 그러나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추가로 중수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노동자 수만여 명이 26일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수천여 명은 이날 수도 파리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노동자들이 폭력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G7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면서 하지만 당장 임박한 위협이 아닌 중기적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임박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중기적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미에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북한이 현재는 미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의 가장 임박한 위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t is not the thing necessarily that poses the most immediate risk. Obviously, ISIL using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이 다양한 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ISIL 격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정권은 단기적 위협이 아니라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기적 위협에 해당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 poses the kind of medium-term threat that we have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and I assure you it's something that
북한 정권은 고립되고 불안정하며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위협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손잡고 삼각공조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 대북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What we've seen actually is improved responses from countries like China, countries in the region like Vietnam and Burma. Taking these issues much more seriously because of our engagement.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개선된 것을 목격했고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지역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은 북한 정권이 무기와 핵물질을 다른 나라와 국제 암시장에 판매하려는 확산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도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여러 해 동안 미국 국방부와 함께 미 본토와 동맹국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수십 년째 도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수뇌부가 당장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한일 중 그리고 다른 지역 관심국들과 계속 공조와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과 대화의 길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26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주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hope it's a full implementation.
반 총장은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이행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안보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며 대단히 높은 군사비 지출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민 인권은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는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며 남북 간 우호적 관계가 평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전체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stand ready as a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personally.
반 총장은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여건이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 총장은 이에 앞서 25일 한국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북한과 고위급 간 대화 채널을 열고 있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기회가 오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과 관련한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가며 대화를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 총장의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한 대화 필요성 제기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지원의 재개 시점과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인도적 지원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건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되는 2016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의 안보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다져왔으며 지난 2014년 12월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샹그릴라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과의 양자회담도 준비 중입니다. 미한 양자회담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 개념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공동 실무단을 꾸려 사드 배치 일정과 부지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전방위 북핵 국방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본회의 주재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매년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북핵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영 국방전문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는 일부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하거나 옹호하거나 동참하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들에게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왜 중요한지, 북한을 지금 상태에 제재하지만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아시안 국가, 그 국방장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23개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모두 35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세 나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 달 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시카네 김이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두 명이 북한 체제의 미래와 관련한 상반된 관측을 내놔 주목됩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이 사람들의 예측보다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버웰 전 사령관은 중국이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24일 민간단체인 미 육군협회 산하 지상전연구소가 하와이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는 지난 2006년 취임한 버월벨 전 사령관 이후 2, 3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1개월, 후임자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3개월, 최근 나토군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커티스 스케페로티 전 사령관도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적용하면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은 적어도 2, 3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로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 따른 충돌과 내부 불안정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강력한 도발과 공격이 발생해 훨씬 큰 충돌로 위기가 빠르게 고조될 수 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내부 불안정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경제는 주민들의 필요를 명백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유엔의 가혹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기와 대북 방송 등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외부 정보들을 얻고 있고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정권의 정책 변화 혹은 정권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게 샤프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정권 유지의 두 핵심 축인 외부 정보의 차단과 검열, 감시, 통제를 통한 공포 정치 가운데 정보의 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게 북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해봤습니다. 샤프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들을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이 당장 대응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무엇을 해야 할지, 정권 붕괴 뒤 안전과 치안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등 관련 논의와 훈련, 대응 능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 시 유엔과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유엔의 역할, 중국이 이런 유엔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샤프 전 사령관의 이런 시각이 모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견해는 아닙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였던 버웰벨 전 사령관은 25일 VOA에 북한 정권의 붕괴 임박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agree at all that North Korea is facing a near-term collapse.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움직이면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이 실질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현상 유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s necessary and has been is for China to understand that it's in its real interest to foster a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중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통일을 이루고 이후 통일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면 중국의 위협이 아닌 이익을 주는 게 분명함에도 중국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움직이고 북한의 군사 정권도 대남 화해 정책으로 전환해 한국과 재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는 이웃나라가 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거의 없다면서 거듭 샤프 전 사령관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얀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대신 미사일 방어 등 미얀 대북 억제력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적극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오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에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을 교육하고 장비와 구호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필요한 예산 45만 달러는 유럽연합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적십자사가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핀란드 적십자사의 토니 요키넨 대북사업 담당관은 25일 VOA에 이달 초 북한에서 농촌 재난관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ject itself officially by contract began on 1st of May. 함경남, that's the province. And then we have two different.
사업은 함경남도 함주와 금야에서 진행되며 본격적인 지원 활동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촌 재난관리 사업은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적십자사 관계자와 지역 관리들을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뭄 대비 훈련과 재난 발생 시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요키넨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
Contingency plans together with the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t means non-food items.
재난에 대비해 천막과 위생용품 등을 마련해 놓고 가뭄 방지를 위해 관계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조기 경보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의 물 절약형 농법과 임업을 겸한 농업인, 혼농임업 등을 교육하고 기후변화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며 봄, 가을 두 차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교육과 훈련, 기술 지도는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적십자사를 포함해 국제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진행합니다. 유키넨 담당관은 이 사업을 위해 40만 유로, 미화 45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0만 유로, 미화 34만 달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키덴 담당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일정을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이번 주 국제인권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가 참석했는데요. 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 마지막 날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USB 드라이버입니다.
USB 드라이버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작은 휴대용 저장장치로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 USB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98년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수감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뒤 곧바로 북한을 탈출해 2003년에 한국에 정착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북한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서는 USB 한 개 가격이 노동자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될 정도로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USB를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 들여보내는 작은 USB 하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많은 양의 USB를 북한에 보내고 싶어도 여러 제약 요인들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했다고 정 대표는 밝혔습니다. 많은 양의 USB를 구입하는 데 따르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USB를 북한에 몰래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잡혀서 처형당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이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헬리콥터 드론으로 북한에 USB를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헬리콥터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입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15일 세계 처음으로 헬리콥터 드론을 통해 북한에 USB를 보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의 USB를 더 빨리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제사회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에 시작돼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연례 행사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정 대표가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연사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 박상학 씨, 2014년에는 박연미 씨와 이현서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 학생들은 구글과 유튜브 등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고 평양과학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박 명예총장은 한국포항공대의 총장을 역임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박찬모 명예총장과의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입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 평양과기대 학생들의 실력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실력도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우선 평양과기대 학생들한테 가장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기초과학이나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수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가 프로젝트 그 가상현실 코스에서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 한 팀이 해온 것이 힙합 댄서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힙합을 갖다가 해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그러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그 일률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평양과기대에서 그 석사과정 지금 아직 박사는 안 나왔으니까요. 석사과정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일반 연구소나 또는 대학의 교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는 박사 과정을 하러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첫 번째 졸업한 학생들이요. 우리가 45명이 석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8명이 평양과기대로 다시 왔습니다. 대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 군대 관계에 가서 그 사이버 어택크나 그런 거 한다는데 지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로 취업을 지금 그 두 학생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 가서 MBA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2년 후에 그 MBA를 받으면 거기에 브라질에 있는 기업에서 활용한다는 그 조건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학생들은 해외에 취업하는 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 북한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 해외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 그 김일성 대학교에서 연수를 했던 한 영국 학생이 그 한 강연에서요. 학교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평양과기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나요?
평양과기대에는 김일성 동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생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저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 그 일각에서는 그 평양과기대가 그 북한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학교의 교수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또는 동포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라 그러나요? 상무성에서 나온 거기에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못 가르친다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고 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정말 평화와 안전 그런 거를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 학교에는 핵 공학이나 뭐 그런 건 전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평양과기대가 개교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예.
네, 혹시 애로점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애로점이라면은 역시 그 교수를 우리가 모집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국적의 교수들이 못 오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거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안 보내기 때문에 못 와요. 지지자들도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큰 애로점이고 또 하나는 요새 그 UN 생션 때문에 그 후원금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로 뭐 정부나 북한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후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후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험 기기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외부 세계로의 접근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터넷 사용은 어떤지요?
그 평양과기대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대학원생이나 북한 교수들이 인터넷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은 대학입니다. 그건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신청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와이파이라든지 무선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라 30대의 컴퓨터를 인터넷 그 랜에 연결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만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뭐 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위키피디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의 그 전자 라이브러리에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뭐 접근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블락된 저기 그 웹사이트는 물론 블락된 거는 있죠. 그 뭐 남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걸 접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속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주변 다른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 대학하고 김책공대에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쓰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평양과기대는 그런 학교들보다 먼저 인터넷이 허용된 학교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2010년에 학생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썼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 처음에는 대학원만 학생만 쓰게 하다가 우리 학부 애들이 졸업 논문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졸업반이 되면은 그 졸업 논문 쓰기 2개월 전부터는 학부생도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메일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이 이메일을 갖다가 그 인트라넷에는 자기네들이 쓸 수가 있지만요. 지금 인터넷에 그 학생들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그 평양과기대의 그 북한 학생이나 교수가 쓰는 그 이메일 주소가 arirang.post@gmail.com 그 하나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급할 때는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학생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건 다 공개된 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거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죠.
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떠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지금 몇 명이 주로 어떤 국가들을 가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20명이 이미 저기 그 영국 또는 스위스 그런 데에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왔든지 또는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대학은 University of Westminster, 런던에 있는 또 저기 그 읍살라 대학 그저 스위스에 있는 거, 아 스웨덴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그 주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또 파이낸스 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있는 학생은 한 10명인데요. 그 10명들은 지금 읍살라 대학에 다섯 분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학생이 가 있고 중국 농학과학연구원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연수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팔로 저 브라질의 상팔로 대학에도 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해외 연수와 같은 국제화 노력을 통해서 그 평양과기대가 추구하거나 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국제화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이 앞날에 그 북한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그 북한을 갖다가 국제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평양과학기술대 박찬모 명예총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내일 방송될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세기 전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최근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는데요. 또 미국은 평화봉사단을 베트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취약국 가운데 이 봉사단이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라오스 정도라고 하죠. 미국의 봉사단이 북한 땅을 밟게 되는 날도 언젠가는 오게 될까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 따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하노이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hat for the first time the Peace Corps will come to Vietnam.
미 평화봉사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견하게 돼 매우 기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 평화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 때인 1961년 창립된 이후 지난 55년 동안 미국인 22만 명이 전 세계 141개 저개발국에서 다양한 봉사와 개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Peace Corps is a life-defining leadership experience. Volunteers live, learn, and work with a community overseas for 27 months, providing grassroots assistance.
평화 봉사단 단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나라의 취약 지역으로 들어가 27개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영어 교육에서부터 농업, 보건, 환경,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평화봉사단은 이런 활동을 통해 수혜 국가는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미 봉사단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능력과 지도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미국과 수혜 국가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 외교사절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캐롤라인 해슬러 레들릿 미 평화봉사단장은 23일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내 평화봉사단 활동이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관계까지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베트남의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지원하며 두 나라 간 관계와 베트남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장기적으로 수혜국의 번영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약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적어도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6년부터 81년까지 2,5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지방 농촌과 벽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고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우뚝 섰다는 겁니다. 게다가 20살을 갓 넘긴 나이로 1975년부터 2년간 충청남도 예산에서 영어 교사로 봉사했던 캐서린 스티븐스는 30여 년 뒤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한 관계의 가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때문에 심은경이란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말도 잘해 재임 당시 한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직접 봤어요. 제가 그 70인데 우리 하숙집 아줌마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주한미국 대사 또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74년부터 2년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역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국내 안팎의 부단한 노력과 지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발전을 동시에 이뤘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미국 평화봉사단과 비슷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설립해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퇴임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공여국으로 돌아선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취약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탈 2015년도 대외원조 예산 규모는 $2.2 billion, 저희가 한 600-700 사이 밀리언 6억 불 내지 7억 불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천 명 정도의 해외 연수생, 공무원, 젊은 프로페셔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한 똑같은 숫자의 한국 전문가 볼런티어들이 100개 정도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특히 이런 다양한 해외 지원과 봉사활동 경험이 미래 북한의 재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국가의 이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질병 구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이 북한을 부흥하는 데, 북한을 이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한국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지원 대상에 북한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문제가 대외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아 봉사단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신 한국에 정착한 2만 8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일부 주한미군들은 특히 개인의 시간을 쪼개 한국 내 탈북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은 뒤 한국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대학생 지초로 씨는 24일 VOA에 나눔이 주는 기쁨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회에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게 또 다른 그런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봐야겠죠. 예.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해외협력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 씨는 하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자원봉사란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란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도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것만큼 그게 돈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자원봉사란 말 들었을 때 우리가 보니 그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는 그만큼 그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 뭐라고 할까 첨예한 대립, 그 갈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꼭 그 뭐라고 할까 기업가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자신의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더우려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북한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죠. 그런 프레임이. 북한 같은 경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만 해도 부족하고 그 남은 시간에 가족들은 뭐 먹여 살려도 힘든 시간이죠. 근데 한국은 일단 그런 먹는 것에서는 일단 해방됐으니까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봉사의 개념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지철호 씨는 특히 북한과 한국 사이의 큰 차이점은 강제적 환경과 자율적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봉 사람의 북한은 뭐 일단은 그 동원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동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어떤 진정성이 우러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의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동원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그런 모습에 일단 많이 놀랐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돕다 보니까 그 힘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약자라는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런 동원하고 한국의 자원봉사는 대단히 다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딱 10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북한의 동원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베트남에 사상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취약국 가운데 봉사단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라오스 정도뿐입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동아시아에서 과거 한국과 인도 등 7개 나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고 현재는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중국 등 9개 나라에서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후부터는 조금씩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 오후 약간 구름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 24도,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강계 아침 기온 10도, 11도를 보이다가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사리온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6, 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구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5도, 장진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0도고요. 풍산은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끼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그리고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북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불안정하고 고립된 정권은 중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외교 현안에 대해 무지하며 트럼프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매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6일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핵포기를 안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이미 확보했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AP는 트럼프가 지난 24일 워싱턴주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슈퍼대의원 88명을 포함해 누적 대의원 1,238명을 확보해 과반 기준점인 1,237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11월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의 경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의원 과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7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마지막 5개 주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26일 난민선 한 척이 전복돼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이날 사고로 물에 빠진 8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대는 지중해 해상에서 선박 두 척과 시신 네 구를 발견했다며 지중해상 기상 상태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선박을 이용해 유럽으로 불법 이민길에 올랐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는 2018년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2018년 7월 22일을 차기 총선거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또 연설에서 그때는 선거 결과를 부정할 이유도 유권자가 대거 누락됐다는 의혹 제기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선거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국민당은 야당의 강력한 도전으로 큰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자 수만여 명이 26일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수천여 명은 이날 수도 파리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노동자들이 폭력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북부 항구 도시 르아브레에서는 이날 항만 노동자들이 원유 하역장을 봉쇄했습니다. 또 수천 명의 항만 노동자는 르아브르 시청 앞 광장에서 연막탄을 터뜨리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내 19개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노조도 이날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50를 돌파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26일 배럴당 $50 22센트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1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